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갑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시간의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95번째 시간을 좀 하고 있고요. 창세기 시작으로부터 지금 이제 열왕기하의 역사를 17번째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계속 지금 이제 저도 고비겠구나,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결단을 했고, 우리가 이 성경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도 결단을 했던 것처럼 강단에선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뭐 쉽게 그냥 듣기만 하면 쑥쑥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듣고 또 나아가서 읽고 묵상하고 또 셀로 모여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사야서 같은 경우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길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고비를 딱 넘어가고 나면 뭔가 보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깊이가 있어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역사, 그리고 이사야서는 세 번째 시간으로 36장에서 39장, 믿음을 지키려면 이 목숨 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 35장까지 뭐 순식간에 2장에서 지금 35장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매일 드리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 강단에서 하지 않았던 또 디테일도 여러분에게 계속 나누면서 했었는데, 계속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잘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역사를 살핍니다. 뭐 여기 관련된 역사는 열왕기하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겪게 되는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저희는 그런 식으로 보죠. 어떤 디테일이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디테일 속에 들어가서 이건 저건 이런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이 전체를 자꾸 보는 눈, 멀리서 숲 위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이제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이 나라를 괴롭히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요나서부터 지금 언급이 되어 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홍수 후에 이제 노아와 이제 그 아들 셋이 있었었는데,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의 자녀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게 지금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수르였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후손들을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떤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셈족 자손의 이름이고, 이들로부터 번성한 민족을 아수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가 정착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이제 그 바벨탑 사건 후에 벌어졌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함족이었던,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에 함족이었던 구스라는 사람의 아들 니무롯이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앗각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방면으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셋, 이는 큰 성이라, 이거를 건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로 보이는 이 함족 속의 니므롯, 함족 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함족 속의 니므롯이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창세기 10장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언어가 갈라진 백성들이 막 이제 그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따라 여러 가지로 흩어져 가는데, 보통 함족 계열은 아프리카 지역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살피는 이집트 문명, 그게 지금 이제 그 함의 아들이었던 미스라임, 그 이집트 조상입니다. 이집트를 주축으로 한 아프리카 쪽에 이제 그 어떤 그 함족들이 많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이 샘족 계열들의 후손들은 뭐 지금 우리도 샘족 계열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근처에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조금 더 밑으로 와서 이 아라비아 반도 이 남쪽 부분, 그 다음에 더 멀리는 이제 우리 이제 말하는 아시아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찌감치 함족의 이 바벨론 문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함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니므롯 계열과 그 다음에 샘족의 후손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을 했다고 했으니까 샘족 문화, 아수르 계열, 보통 역사에서 아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열이 서로 함께 공생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문화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화의 결과물이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아마도 수메르 문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함족 계열의 바벨론이 초기에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레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하류 쪽에 위치한 반면에 샘족 계열 같은 경우는 아수르죠.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상류, 그러니까 바벨론의 북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다툼을 하는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함족 계열의 이제 니므롯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먼저 주도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수르는 주전 15세기까지 미미했다가 14세기부터 서서히 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1세기쯤에 이제 니느웨를 중심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이제 패권을 가지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세기부터는 대제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지역, 뭐 메대족 속, 또 북쪽으로도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는 동방세계의 강대국이 됩니다. 이 민족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을 되게 좋아했던 민족이고, 아무튼 어디 가서든 싸우고, 왕마다 일어나서 아무튼 싸움박질하고, 저 그런 게 보편적으로, 그래서 막 심지어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일들도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땅을 넓히고 막 주변국들을 그렇게 막 다 잡아먹으면서도 근데 이스라엘과는 한 번도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거리상 보면 충분히 뭐 이집트까지 뭐 채널에 갈 정도면 충분히 뭐 속국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인데 보면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워낙에 이제 침략국가고 잔인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쪽과는 부딪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때가 BC 1250년경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 기드온이 그 이 사사로서 섬길 때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그 이후 한 200년간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왕으로 통일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사시대 350년간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충분히 그 위에 있었던 이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뭔가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왕권 시대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되면서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그 역할을 크게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극형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아시리아하고 시리아는 다릅니다. 아시리아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고 시리아는 지금 있는 시리아 있죠. 지금 우리 보이는 저 뉴스에서 종종 보는. 그것도 성경에서는 아람, 다메섹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족속까지 다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족속은 아수르와 국경이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아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쪽 국경이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그런데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뭐 이제 BC 1100년도 시작해서 BC 900년 사이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가 계속 바벨론이나 엘람과 이런 거 막 힘을 겨루고 그 다음에 권력이 막 이렇게 좀 쇠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융성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역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주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이 거기서 뭘 약속을 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시대 분위기가 어땠고 그런데 이 나라가 거기서 생겨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는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뭐 헬라, 로마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뭐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특별히 바벨론의 시작과 끝,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시작을 보면서 딱 그 예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그래야 지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그런 시들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앗수르 이제 이후에 언제부터 지금 이스라엘과 그런 연관성을 가지게 되느냐? 역사적인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다가 나라가 결국 불순종하면서 분열왕국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은? 아합왕 시대에 처음 이 아수르와 연관됐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20장.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합 왕조를 다 무너뜨린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도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예후는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 때 아다드 니나리 3세라는 사람이 서부 지역 원정으로 또 나오면서 아수르가 막 계속 이제 힘을 뻗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두로, 시돈, 에돔,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을 다 쳤다는 거죠. 그때도 이제 이 요아스가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근데 또 이때는 남유다까지는 건들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그냥 우리는 얼핏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BC 9세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번창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될 때쯤 이제 그 아수르도 북방 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라루트라는 그런 민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장기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약화되기 시작했고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게 지금 돌아서 이런 이 발달된 시대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 한번 도는 거는 정말 떼죽음이 떼죽음. 그 나라의 반 이상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런 일들이 생겼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을 다른 걸 참고해보면 그때 또 일식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일식 그러면 뭔지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분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태양이 뭔가에 가려진다라는 것은 신이 굉장히 노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그런 시기였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점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약화되면서 결국 이제 니느웨 성만 수도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거의 다 뺏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였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핀 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시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도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편견이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와서 그렇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어쩌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그곳에 갔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그런 시기에 요나가 보내지고 그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나라가 회복하는 기회가 되죠. 왜요? 회개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한 게 아니라 또 잊어먹죠. 나중에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로서는 그때 북왕국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막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위쪽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 밑에 쪽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정세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뭐 부흥하는 그런 것들이 단지 그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게 움직여 맞춰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기 속에서 아수르는 다시 하나님께서 보낸 요나 선지자의 도움으로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가 다시 한번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미 그때는 벌써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점점점 악해지기 시작한 그런 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점령해 가면서 스스로 이름을 이제 성경에는 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통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북왕국의 므나헴이라는 왕 때 이 사람도 살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 북왕국이 침략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므나헴이 귀족들에게 은을 다 뺏어다가 갖다 바쳤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을 날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남유다 이 아하스의 요청을 받고 이 아수르가 이제 다시 침략을 하죠. 그러니까 베가와 그 위에 아람 족속들이 다시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마리아 지역만 남기고 그때 이제 그 이 아람 족속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17장에서 이사야에서 이제 예언을 했던 그대로 이사야 17장 우리가 지난주 살핀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메섹에 대해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심이 동요하니까 북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베가를 죽이죠.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에게 또 뇌물을 또 바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자기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백성들의 피를 빨아다가 좀 힘 있는 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이제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을 이 모든 영토를 거의 다 뺏었었는데 그때는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북왕국이 그냥 단지 에브라임 지역만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무거운 조공을 요구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호세아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처음 북왕국이 시작할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흘러왔던 그 패턴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떨어져서 막 발 우상 숭배로 빠졌다가 좀 기어 나오는 좀 회생돼서 나오는 것 같으면 그냥 금송아지에 걸린 그런 게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거짓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아수르를 이길 수 없잖아요. 뭐 그것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따져봐도 이 큰 왕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어떤 짓을 하냐면 남쪽으로 눈을 돕니다.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함족 계열의 거대한 나라 이집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의 충고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강한 나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가 다시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그때 이제 3년이나 포위해서 공격을 했었다고 그랬죠. 호세아는 이 전쟁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 바쳤던 세금 다 가지고 갔는데 그냥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래서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마리아 성이 3년이나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이 북왕국이 그렇게 몰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우상 제단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짓 숭배를 떠나지 않고 고집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뭐 포로로 잡혀갔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 멸족을 당하게 되는데 파멸되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곳곳으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됐다고 그랬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아수르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 민족들이 자기들이 뭉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런 소련의 스탈린 같은 짓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 섞는 정책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 북왕국에 있던 10개 지파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과 또 다른 이 종족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혼혈을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사건을 계기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건 혼혈민족은 더럽혀진 민족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같은 혈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더러운 곳으로 취급을 해서 뭐 이 남쪽 유다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것 같으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뭐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 왕의 대로 거쳐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 지중해 쪽에 이 무역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있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해 가는 그 시기에 이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잘 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기록은 열왕기서나 역대기 기록을 참고하면 그가 아주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세 때 왕이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아버지 아스가 막 폐쇄해버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 망해버린 그 아람 나라의 그 우상을 수입해다가 막 그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했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다 고치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더럽혀진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그 약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레위지파들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그 시내산 언약대로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제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정결케 된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러면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지키라 했던 명령인데 그동안은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서 자기들만 지킨 게 아니라 지금 뭐 어쨌든 북왕국 전체가 같은 민족이니까 이 북왕국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다 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이 민족이 다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다시 온전히 원래 약속된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명했던 그대로 말하자면 종교개혁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일으켜서 이제 바르게 이제 세워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이제 어쨌든 뭐 강대국 아수르에서 몰락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 방위에도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31장의 그 이 기록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종교 개혁과 여러 가지를 회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로 보는 유다 왕들은 대부분 이렇게 좋은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역대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후에 와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적었던 게 역대기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능하면 좋은 일들, 특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기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대기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 18장을 보면 이제 근데 이제 히스기야 통치 6년 때 그때는 이제 아직 북이스라엘 그 호세아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였는데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마지막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에는 호세아가 9년 정도 통치하고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그런 이 혼잡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남쪽에서 왕이 됐는데 나름대로 그런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위기 속에서 잘 그들을 극복해 가고 있었죠. 그 위기들을. 그런데 이제 역대기 기록처럼 말씀대로 서고자 했다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이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라. 괜히 강대국 이런 데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수르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적대적인 정책을 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디하고 친해졌냐면 이집트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진 왕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일도 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피난처를 하나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0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이나 돌아다니면서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끌려갈 거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외치는 일을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결국 공격해올 것이라는 걸 자기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침략에 대비해서 일단 공성전을 벌리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물 안에, 성 안에 물과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어떤 포위를 당해도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이겨갈 수 있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 거기서 지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그렇게 뚫어서 이제 뭐 그 실로암 연못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물길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준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죠.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지금 이 행적을 보면 좋은 일도 분명히 했고 굉장히 신앙적이어 보이고 바른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거기 안에 또 뭐가 같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불안함, 불신 이런 게 또 그나마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과 식량을 뭐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행동은 결국은 뭐가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는 거예요? 절망과 위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도시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졌냐 군대를 가지지 않았냐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뭔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려고 하면서도 그가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이집트를 향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좀 어떤 믿음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참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유치하고 치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어떻게 살펴보면 또 아수르가 그래서 단숨에 이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또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내립이 그 이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46개 성읍을 순식간에 함락을 했고 포로를 20만 명을 잡았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이제 항복을 받으려고 어디에다가 진을 쳤냐면 라기스라는 데다가 진을 딱 쳤어요. 거기가 바둑 같은 걸로 말하면 딱 그 한 수를 딱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한 50km 지점이었는데 거기가 어떤 길이냐면 남쪽에서 이집트의 대군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딱 목을 딱 잡고 남쪽에 이집트가 올라오지 못하게 한 동시에 팔레스틴 전 지역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면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일 묵상에서 구스 군대,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있던 이디오피아 군대가 올라옵니다. 이 히스기야 이 시대에 바로 이때. 근데 와서 산헤립과 싸웠는데 구스가 져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 팔레스틴 전 지역과 이집트를 전혀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딱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전체를 유린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만 이제 딱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연히 겁을 먹죠. 그래서 이제 라기스까지 온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좀 벌을 달게 받을 테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뭘 요구했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은 30달란트면 10톤 분량이에요. 은이 10톤 분량이고 금이 30달란트면 1톤 분량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이 IMF 때 막 금 모으기 하고 했었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우리같이 나라 전국에서도 그게 쉽지 않은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거기서 지금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어쨌든 뭐 이렇지 않으면 전부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왕궁에 있는 내탕고 다 뒤지고 뭐 성전까지 다 뒤지고 금을 모으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성전의 문에 달린 이 문설주까지 그거를 자기가 종교개혁을 아까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시 성전을 이렇게 잘 만들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입혔던 금을 또 다 벗겨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구하는 걸 맞춰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역대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왕으로 평가된 것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열왕기서를 참고해서 이렇게 본다면 그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환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막 흔들리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어디 가서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 뭐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야, 이러다가 나 이거 도태되는 거 아니야? 다들 다 저렇게 가는데 나만 이래도 될까? 막 그런 정말 막 생존의 막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 거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 아무런 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위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을 치고 뭐 대성하고 성공하고 뭐 구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만 확장시켜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앞뒤 전후는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다 끊어내보고 거기만 확대시켜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약속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떤 조건 하에 어떤 상황 하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히스기야는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젊은 나이에 정말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정말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일으킨다고 해도 자기는 왕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가 정말 힘있게 주도하면 그거는 얼만큼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쨌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제 주변에 블레셋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밀어붙이고 처음 집권 시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식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북왕국 같은 경우는 10개 지파를, 그러니까 남유다에 비하면 5배가 큰 나라예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5배가 크다고요. 왜요? 2개 지파와 10개 지파로 구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죠. 너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아수르가 그래도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을 순식간에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뒷주머니를 자꾸 차려고 한 거죠. 최악의 경우 뭔가를 이겨내볼 수 있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려고는 했으나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여차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대적하는 강한 세력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이 진행될 때는 마치 그냥 믿음의 호랑이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대학생 때와 직장 갈 때와 이게 또 그때 극명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보면은. 대체로 보면. 아무리 뭐 학생들이 바쁘고 어렵고 뭐 그런다고 해도 직장 들어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삶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학생일 때는 마치 그냥 선교사로 나가서 내가 죽어버릴 수 있다 막 그런 결단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뭐 땡땡이를 치든 아니면 또 그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직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거는 그냥 뭐 아침 9시 땡부터 5시까지 심지어는 뭐 그 오버타임까지 해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종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치 무슨 그 큰 뭐 모든 뭐 문제든 위기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그 어느 순간 그거 보고서 이렇게 그냥 기죽어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불편한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지금 뭐 북한이 뭐 핵무기를 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어때요?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그냥 세상 따라가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저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위협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편안하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면 되게 편한데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야. 라는 걸 우리가 알다 보니까 크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목숨 건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고 쉬운 길을 찾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움직여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히스기야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에 보면 이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한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약속길로 가는, 약속된 길로 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비슷해 보였는데, 다윗과 비슷해 보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의지할 세상을 준비하고 이 아수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아수르와 나름대로 한번 견줘볼 수 있는 히든 카드로 이집트에게 붙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준비성 좋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어? 너 혼자 막 싸운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함께 연합을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물었을 때 이집트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아수르 군대 18만 명 다 당신이 할 수 없이 개입해서 죽이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게 어떤 한 부분적 교회 왔을 때는 잘하고 세상 갔을 때는 완전히 세상이라고 이래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우리를 볼 때 얘가 지금 뭐 이 직장에서 볼 때나 또는 여기 교회에서 볼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야지. 교회 가봤더니 얘는 천사 같은데 뭐 직장만 오면 악마 같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눠드린 이 요약 용지 끝에 항상 물어보잖아요. 오늘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묵상 속에 이게 꼭 있어요. 모든 걸 다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모든 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예배조차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게 이사야 1장의 시작이었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살아도 생각지도 못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건 기본이에요. 다만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 어떤 삶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안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환경을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환경을 없애고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나라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된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뭐 환경에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책임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요거만 넘어가면 대박치겠지 이런 게 아니어도 여기를 넘겼더니 다음에 더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분명히 뭐예요? 승리와 성공과 형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볼 때 이건 여기도 봄을 다 가지고 저쪽에서도 봄을 다 가지고 가는 길마다 그냥 막 꽈득꽈득 채워서 가고 싶은 게 내 욕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가다가 자기 창고 늘리다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그 이 믿음을 중요하게 하신다 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 보는 히스기야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고 세워가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갔다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이제 위험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그의 불안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말씀에 근거하지 못했던 신앙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봐도 그렇고 이런 것도 불신도 믿음의 과정이에요. 불신도 믿음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 수 있잖아요. 일단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지만 그걸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뭐 그로 인해 생기지 못한 다른 위기를 만나면서 깨져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불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게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뭘 줘야 된다, 이걸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내라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 불신으로 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불신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겐 필요한 불신인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인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떡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내가 닥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게 다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하는 그 신앙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마무리했는가 아닌가 이제 뒤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숙의 과정을 위기를 만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산헤립이 요구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아까 뭐 그냥 박박 긁어다가 빨리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빨리 가겠지. 그래가지고 싹 갖다 바쳤는데 이게 문제가 돼버렸네요. 아수르가 요구하는 금과 은을 받고도 왜 안 들어갔냐면, 아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 안에서 은이 300 뭐 저기 그 달란트에 뭐 금이 30 달란트가 막 나오고 10톤, 1톤 막 나오니까 야 저기 뭐 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군대를 거꾸로 보냅니다.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화근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위기를 빨리 어떻게 모면하고 싶은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한대로 살면, 거짓말하고 살고 쉽게 살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불만 꺼지는 거지 근본적인 불씨를 잡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면 위기와 위험은 항상 다가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깡패들이 와서 맨날 달라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합니까? 결국엔 목숨까지 다 뺏기고 말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급한 불을 끄겠다고 누굴 끌고 왔어요? 아수르를 끌고 왔는데, 아수르가 막 우리는 동맹자야, 우리는 뭐 동맹국이야 이러면서 뭐 해준 게 아니라, 어디에 눈을 들어?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더 남유다를 짓밟아버리고 다 뺏어갔어요. 히스기야 아버지 이 아하스가 그래서 그 전에 이 우시아라는 왕이 그나마 좀 잘 순종하면서 만들었던 나라를 전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히스기야도 분별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잘 분석하고 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분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판단이 되면 바른 결단이 나오잖아요. 바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식이 되고 막.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차피 뭐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질 거면 빨리 줘버리자. 그리고 좀 어떻게 우리끼리 다시 한번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헤립이 오히려 뭐 군대 장관 납사계라는 이 사람을 18명의 군대와 함께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점령 빼앗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물도 있고 식량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하루 공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싸우기 힘들면 안 싸우고 밖에서 끝까지 버티면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식량이 떨어질 거고 죽게 마련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우리 소변을 마시고 우리 대변을 먹을 놈들아 막 이러면서 뭐 여호와가 누군데 네 하나님이 누군데 예? 그러면서 뭐 바깥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쩌고, 물론 금송아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하나님이겠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여기고 막 저주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 아수르의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이 불순종하는 이 남유다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자기 역할이었는데 돈을 보고 눈이 돌았죠. 물론 아수르는 그런 걸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 얼마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 봤지? 너네보다 다섯 배나 큰 나라였어. 금방 끝난 거 알아 니네? 니네 끝장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기고만장하게 욕하는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아수르가 회초리를 쓰이는데 하나님이 가가지고서 좀 두 대만 때리고 와라 그랬더니 두 다리를 자르고 오는 그런 짓을 한 게 아수르. 그래서 심판받게 됐다고 그랬죠. 이 아수르도.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살펴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에서 믿음을 잃으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너 아버지 누구야? 너 엄마 누구야? 비슷한 원리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살고 우리가 쉽게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니까 누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뭐 말씀의 자유로워 나의 마음에 떳떳해 이래가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자기 혼자는 떳떳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은 뒤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 뭐 그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짝짝짝 박수치고 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정작 생명의 길을 얘기하고 정말 영원의 길에 얘기할 땐 그런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완전히 이제 끝으로 몰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굴리다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린 종종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막 여기서 막 찾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핀 역사적 앞뒤 상황 문맥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건지 이런 지경이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가라한 그 길 가운데 가지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생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보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보호하심을 확인까지 시켜주셨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마치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더 답답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누군가 잘 보면 히스기야의 눈에 하나님은 귀마귀, 귀머거리. 하나님 귀머거리고 게을러. 그래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하고 불러도 막 큰 소리로 울부짖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귀머거리여서 잘 못 보는 거야. 위기를 만나 생사를 오가는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좀 얼마나 지극정성을 바치는가. 보긴 봤는데 내가 너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이거를 도와주겠어. 이런 식의 기도예요. 잘 보면. 하나님은 마치 그런 사람들에게만 치성을 뭐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무슨 응답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7장의 상황이 그 다음 38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38장에는 어떤 얘기냐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이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수명을 15년이나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쪽에. 근데 이게 37장과 38장이 따로 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섞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38장의 히스기야 병치유 사건은 지금 이 아수르에 침입하는 그 상태 그 어간에 같이 벌어진 거예요. 38장 5절을 보면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회 더 연장시키고 6절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전쟁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아니죠.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돕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가지고 뭐 금 갖다 바치고 은 갖다 바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전쟁이 시작됐을 때든 어쨌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막 파죽지세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 그 마음병이 걸린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기도를 통해 그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결국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라도 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나마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 협박을 받으면서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막 갔다가 그냥 막 은금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이렇게 행동을 보면 얼핏 보면 급박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잊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잘못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니까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 그의 기도가 두려움에 이 모면하기 위한 그런 상황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일단은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불신과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장의 한 과정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나갔다가 당장 어려운 그 이 타협의 위기를 만나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지금 여기 워킹 오신 분들 뭐 다 그러잖아요. 그 삶에서 뭔가 쉽고 빠른 길이 자꾸 다가오고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도전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거는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되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 말고 내가 널 도울 거야. 힘내라. 야, 우리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부족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성도 할 일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기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 위협을 없애겠다. 이건 근본 자체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죽음에서 구원된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의 장관 납사게라는 놈이 36장에서 떠드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막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뭐 종교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쓰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다 거들먹고 다 알고 있어요. 다 거들먹거리면서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2000마리니까 거기 군대 태워서 와 한번 싸우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이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막 그냥 막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이런 상황을 많이 겪는다고 보거든요. 요즘도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잖아요. 마치 교회가 늘 세상에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막 불안과 막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네 하나님 있는데 왜 너희는 이 모양이냐? 뭐 교회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수시로 그런 모욕을 하고 야 봐라 교회 목사나 뭐 다를 게 뭐냐 똑같은 그런 놈들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교회도 개판, 목사도 개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솔직히 막 속에서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어서 이런 상황을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 안타까움이 지금 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어야 됩니다. 그런 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뭐 불안하고 어려운 거 많으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불안과 어려움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그러면 실망밖에 안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37장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은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욕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능욕한 거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로 없애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랍사게가 이렇게 하다가 18만 대군이 순식간에 죽잖아요. 그리고 가서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거기서 이제 꺾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힘이 꺾이면서 바벨론이 들어서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강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뭐든지 다 된다. 우리는 코로나 이 일구를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가면 죽어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 죽은 것 같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까? 힘들고 고노하고 공허하고 불안합니까? 그럴 때 우리를 협박하고 불안하게 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이 사탄의 거짓된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이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붙는 게 더 큰 어떤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살피게 된 이사야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를 지적했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미래를 다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미래가 쭉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주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속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늘 되새기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너 있는 쪽으로 화살도 한번 놓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또 아주 그동안 없었던 굉장한 일들인 거죠. 예전에는 그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적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끝장을 냅니다. 싸운 적도 없고 칼도 하나도 안 됐는데 자고 나니까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가 싹 다 죽은 거예요. 한 나라의 정예 부대가 18만 명이 죽었다고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부터 아수르가 기울어지는 거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기가 바로 여기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까지가 아니라 회초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믿는 사람의 발을 자르고 목을 잘라오고 손을 자르고 이런 짓을 하니까 결국은 그런 끝을 비참한 끝을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가려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자꾸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꾸 조금씩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가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때, 지금 그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역사적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보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주의 말씀을 영원히 찬양했었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39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제 병이 낫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계속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도 바벨론이 몰래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소문을 듣고 야 이거 뭐냐 한번 가보자 이거 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서 사절단이 방문을 했는데 와서 히스기야가 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힘이 아니야. 무슨 전략, 전술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얘네가 운이 좋았구나. 뭐 전염병으로 죽었든 뭐 때문에 죽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아주 마음을 싹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히스기야가 뭐, 완전히 뭐, 자기가 아주 위대해서, 어? 그렇게 해서 온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러 온 줄 알고, 뭐, 그냥, 아,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 아쉬움을 남기죠.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 살펴볼 때도 처음에 성전 짓고 뭐 엄청 축복받는 거 뭐 이런 것만 살펴보다가 그가 왕으로 지켜야 될 그 규례와 명령을 다 위배하고 위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솔로몬은 위대하다 이랬던 것처럼 결국 히스기야 왕에서도 맨날 무슨 구국기도 하고 이럴 때 히스기야 이거 나오거든요. 뭐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뭐 기도했다 이런 게 처음 나고 뭐 구국기도 하고 뭐 무슨 국가 오찬기도 하고 이런 데도 다 이런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쓸 내용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시작은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살아갈수록 현실에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힘과 잔머리 쪽으로 기울어져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무장되지 못한 거겠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첫 믿음 때처럼 가지고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싸웠던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다 망할 거다. 그 얘기를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 때 들었어요. 이 행동 때문에. 근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 내가 경솔했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면 이게 바뀌었을 수 있을 거라고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요? 뭐 내 때는 아니네. 뭐, 다행이네. 뭐. 아 하나님 말씀 아주 선하고 옳습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은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안 보고 건성건성 대하면 이 무슨 얘기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전후 좌우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필요한 것만 갖다 뜯어다가 막 먹는 거죠. 여러분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갖다 먹었으니까 이게 말씀이다. 그 부인도 못하겠는데 전후 좌우를 딱 따져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게 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믿음으로 좋았던 사람이 왜 끝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회서를 통해서 배우고 이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고 배워야 그래야 여러분의 경청해방,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해가는 이런 행하는 행함들이 온전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서 늘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히스기야의 좋은 것만 갖다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더덕더덕 붙여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히스기야의 역사에 대해서 살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로 시작한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런 나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가 변질돼 갈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얼만큼 변질된지를 모르잖아요. 잘. 그걸 분별해내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제 이 고비를 계속 넘어가면 물론 또 고비가 와요. 지금 바벨론 뭐 몇 가지 나오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정말 우리가 늘 성경에서 헷갈린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